오늘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99% 이상은 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 메신저의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 옆에 숫자가 하나 뜹니다. 어떤 숫자가 뜨죠? 네, 1이라는 숫자가 뜹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숫자 1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이 1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지 않는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일십이라고 하죠. 상대가 메시지를 읽고 답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왜 읽고도 답을 안 하지? 바쁜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오질 않는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봐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많은 불편한 마음들을 파악해서 요즘에는 어때요? 특별히 답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하트를 꾹 누르거나 엄지척을 꾹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잘 확인했으니 안심해라. 그런 뜻으로 이런 기능도 추가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호소하며 하나님께 이 기도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 올려드린 기도의 메시지에 이 숫자 1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문이 생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는데 왜 하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께서 하트라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체크나 엄지척이라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 기도의 메시지에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또 어려움을 맞이할 때 더욱 갖게 되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무릎을 꿇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내 삶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하늘문은 굳게 잠긴 철문같이 단단히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이 본당에 나와서 아무리 목놓아 부르짖어도 그 기도 소리가 예배당 천장을 치고 다시 내 가슴으로 무겁게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도의 침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맞나요? 이것도 그냥 우리 작은 경험에서 비롯한 여담인 것 같아요. 왜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장이나 또 여러 모임들에서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 없죠. 누구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았던 그 응답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빈도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날마다 응답이 넘쳐난다 그러면 어떤 기도 응답의 간증이나 나눔이 특별하지 않을 텐데, 이 기도 응답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분의 특별한 그 응답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물료의 기도,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응답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꼭 이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아쉬움에 빠지고, 또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조금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간절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지체들도 보았습니다.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내 삶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외면당했다고 느끼면서 낙심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도 이 뼈아픈 하나님의 침묵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은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극심한 두려움과 침체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절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기도했던 만큼 또 기대했던 만큼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큰 좌절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엘리야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여러분,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침묵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오히려 그 침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의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나의 기도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시적인 원함보다는 나의 영원한 유익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이제 4살인데요. 아직 어리죠. 젤리나 사탕을 그리고 달콤한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젤리가 한 봉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것이 아니라 입속에 그 한 봉지의 젤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적우적 그 달콤한 물이 막 입에서 흐르도록 그렇게 맛있게 젤리를 먹습니다. 그렇게 단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 닦는 것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밤마다 이 아이의 이를 닦이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닦고 나서 또 젤리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울며 불며 때를 쓰는 그런 아이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당장에 원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그것이 아이에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으로 아들의 입안에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더욱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는 아이를 보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어떤 심판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기도의 침묵과 거절을 온몸으로 통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그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바울이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찾아왔던 그 고통 앞에서는 철저한 침묵과 거절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바울이 실전에 보면 이 자신의 고통을 몸에 박힌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안질이나 간질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도에게 이러한 육체적 질병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의 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은 단순히 횟수로서의 세 번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쏟아부은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그것보다 영적인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기도가 내 소원함을 성취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소원함보다 영원한 영적인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울이 교만하여서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당장의 그의 육체적인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지만 바울에게 영원한 유익은 그의 영혼의 안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계시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 육체의 연약함마저 없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의 덫에 빠져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건강한 육체 대신에 바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겸손한 영혼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가시를 제발 빼주세요. 이 가시만 빠지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물질의 가시, 관계의 가시, 질병의 가시를 제발 뽑아달라고. 하나님, 이 돈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 사람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만 해결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가시가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자만하여서 영적으로 죽을까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거절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가시를 남겨두신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영혼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죠. 교만은 그저 성품과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런 우리 안에 작은 흠집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암세포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필요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 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어느 순간 내 능력과 내 열심이 이룬 성취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형선고이자 이 영적인 안전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영적 안전을 무엇보다 생각하셨습니다. 바울의 영원한 유익이 영적인 안전이기에 그 아픈 육체의 가시를 박아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 가시는 영적인 안전벨트요 은혜의 족쇄를 달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당장 빼주신다면 그때 그 순간 편안함을 느낄지는 몰라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그래서 완벽하여지면 교만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순간의 만족함보다는 영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통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강하게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왜 이토록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교만의 길로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아프고도 치열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표현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말씀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그 자리 자체를 은혜의 공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캄캄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끝에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첫 음성은 그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 쉽게 납득이 됐을까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온몸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것이 내게 족한 은혜입니까? 의문과 의심투성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충격과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치료와 회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마도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이면서 괴로워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바울이 그 순간의 육체적인 통증보다도 영적인 거절감에 더 아파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 간절한 기도가 거부당한 것 같은 지독한 영혼의 고독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괴로움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새벽마다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까? 남들은 몇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토록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제 아이의 질병이 고쳐지질 않습니까? 왜 저의 깨어진 이 부부관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의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괴로움과 그 의문 속에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음성을 곱씹으며 침묵의 터널을 인내함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괴로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깨달음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작고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팔짱을 끼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만 때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면서 답답함과 아픔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그 인생의 가시 하나를 못 빼주시겠습니까? 능력이 없거나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가시가 사라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거대하고 충분한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충분한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그 결핍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밀도 높게 머무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냉정하고 차가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시가 찔려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가시가 찔려도 내 사랑이 너를 덮고 있으니 너는 안전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가시 때문에 울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영혼에는 가장 안전하고 충분한 은혜의 시간임을 바울은 눈물 어린 고뇌 끝에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은혜의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여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녀 역시 어릴 적에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녀가 유명한 찬송의 이 작사가가 되었을 때 한 영국의 목사님이 그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앞을 보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때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저는 눈이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감고 살았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 훗날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처음으로 보게 될 가장 눈부신 얼굴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영의 눈이 열려서 평생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에 오히려 주님의 품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크고 충분한 은혜 가운데 평안히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나 완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의 능력, 완벽한 자의 조건, 가진 그 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내 능력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선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셔서 강하게 만드는 대신에 약한 상태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이 법칙으로 일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맞이해 전쟁을 해야 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대군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남은 군사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왜 그토록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착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만약 바울의 몸에서 가시가 빠지고 그가 완벽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당시 그 지중해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영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지치지 않는 자신의 체력을 신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전하는 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눈이 흐려지는 그 고통 가운데 오직 성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강하신 능력만을 덧입은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그 누구보다 약했지만 그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 능력을 깨달았기에 이 구절 말씀의 하반부에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머물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케노인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내 위에 덮여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셨던 것처럼 내 연약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장막처럼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내 삶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를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어서 패배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얄팍한 강함을 깨뜨리시고 그 빈자리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을 장막처럼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헬리나 오웬의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상처는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드나드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와 약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능력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과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자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잠잠히 그 자녀를 지켜보는 그리고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우리 가까이에서 아무 말 없이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시돋친 삶 가운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영혼의 유익함과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시며 이제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